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넬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4대를 걸치면서 70여 명의 가족을 만드시더니 그 중에 한 아들이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더니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든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 와서 그 백성들이 400년 만에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날 줄을 어떻게 알겠으며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짐작이나 하겠으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말 지극히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역사 전체를 펼쳐놓는다면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 자신 도무지 짐작조차 못할 일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며 사는 게 겸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주관해 나가시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그야말로 구원의 첫 단추와도 같은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구원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그 일을 맡게 되는지를 우리는 사실 미리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불안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악한 의도로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한 바로의 명령에 정작 불순종하는 것은 그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그 명령을 거열할 수 있겠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 명령을 불복종하고 거역해서 아기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오늘 당장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6장으로 가게 되면 이 레위 남자와 레위인 여자 누가 부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레위의 한 남자가 그 레위 지파의 동일한 지파의 딸에게 결혼을 한 것입니다. 둘은 뭐 서로 사랑한 것밖에 없죠. 아이를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이란 새끼 밥 먹고 그냥 직장에서 그냥 소박하게 일하고 그리고 그냥 소수의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바로는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버려라.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이 새로운 18왕조의 세 번째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 한 아기의 얘기를 듣지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겠습니까? 그러나 이 레위의 부부는 차마 아이를 버릴 수가 없고 또 아이가 너무 잘 생겼다고 되어 있죠. 뭐 어느 부모가 볼 때 자기 자식이 잘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아이를 숨길 수 있는 만큼 숨긴 게 고작 석 달이에요. 더 이상은 뭐 아이가 울거나 소리가 커지면 숨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 할 수 없이 단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냥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란 그 재료가 파피루스라고 우리가 하는 종이 만들어 쓰는 그 갈대죠. 그 파피루스는 키가 한 4m 내지 6m 정도 자라는 그 큰 나무예요. 물속에서 자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잘라서 상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테바인데 이게 방주예요, 방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와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테바인데 오직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나 오늘 이 요게벳 아므람 부부가 만드는 이 상자나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키가 있습니까? 무슨 뭐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는 것, 물의 흐름에 맡기는 것, 누군가 그 물의 흐름을 조종한다면 그 흐름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수동적이고 아무런 동력이 없는 그런 방주와도 같은 상자,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자 안에다가 이제 역청이라고 말하는, 역청은 여러분 잘 알죠? 아스팔트 비슷한 그 원재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내나 뭐 시띔 골짜기에 역청이 많았다라고 할 때 그 당시 역청은 빠지면 태어나지 못했죠. 이제 아스팔트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그걸 방부제로도 썼고 그걸 또 접착제로도 썼고 또 방수제로도 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고대 건축물에 보면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 역청을 넣어서 구조적인 건물을 만든 흔적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걸 바르고 송진을 발라서 물이 새어들지 않게 이 방주를 만든 겁니다. 구원의 방주, 이 아이를 그 구원해 줄 수 있는 방주를 만든 게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이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오늘 그 누이, 그러니까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의 첫 아이가 지금 모세가 아니죠. 첫째 딸인 미리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한 12, 13살 된 아이로 이렇게 되게 추정이 되는데. 그 다음 또 아론이라고 하는 그 위에 형이 있어요. 3살 터울로.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죠.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고 한 이 투트모스 1세의 명령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뭐. 대부분 다. 자, 그래서 왜 이 아이를 살리게 되었냐. 그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그 모세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왜요? 무서워서 나중에 버렸죠. 그러나 어쨌든 이 믿음으로 아이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킨 것, 그 부모의 믿음이 믿음의 아이를 만들고 신앙이 그 아이에게 어떤 유산보다도 강한 유산이 되고 그래야 결국은 민족적 지도자로 자라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민족적 지도자로서의 양육이 학교 교육이 먼저냐, 무슨 다른 어떤 교육이 먼저냐 보다도 어머니의 신앙이 가장 먼저 그 아이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이에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이제 띄웠다는 거예요. 띄워놓고는 애가 숨어서 이제 이거 상자가 어떻게 되나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고대 국가에 여러분 공주가 강에서 목욕을 하겠어요? 이 애굽만의 그것도 습속이었어요. 나일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다산과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 좋은 어떤 그런 이 제의와도 같은 의식과도 같은 절차였기 때문에 다 그 당시에도 뭐 어쨌건 욕조에서 다 왕궁에서 목욕을 했지 누가 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겠어요. 흰 뭐 이 겐지스 강이나 이런 데는 평민들이나 하천민들이 나와서 강에서 목욕을 하지 이게 왕족들이 나와서 목욕하지 않는데 애굽 땅에 버릇 관행이 1년에 몇 번씩 가서 몸을 담가야 그게 이게 몸에 좋다는 그런 속설들 때문에 나온 것이죠. 실제로 오늘 이 나온 공주는 역사적으로 조사 문헌을 뒤져본 사람들은 하셉수트라는 이 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셉수트는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에요. 투트모스 1세의 외동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딸이 결혼해서 누구랑 결혼해요? 남편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가 죽으면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딸이 되는 것이죠. 하셉수트가.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보면은 남편에게 왕위를 이양하게 됩니다. 그게 투트모스 2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투트모스 2세와 이 하셉수트 간에는 애가 또 안 태어나요. 그래서 딸 하나가 또 간신히 얻었는데 딸이 어릴 때 죽었어요. 또 그러니 이 아이를 향한 마음, 아이를 향한 갈망, 또 아이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에서 뭐 목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 저걸 가져와봐라니까 아기가 우니까 그 아기를 기르고 싶다는 그런 강한 욕망이 있지 않겠어요? 애가 집에 한 대섯 명씩 울어 제끼면 누가 그 아이를 그걸 가지고 오겠어요? 꼴도 베기 싫을 텐데. 어린 키우던 딸은 자기가 낳은 딸은 죽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변수를 누가 계획을 한다고 되겠어요? 누가 무슨 뭐 조종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떤 기획자가 있어서 이걸 기획을 하겠습니까? 하필 그 시간에 갈대 상자를 버리고 하필 그 시간에 공주가 나오고 그 공주는 애가 딸을 잃고 난 슬픔에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가 이제 뭐 이 미리암이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또 공주가 딱 그 상자를 픽업을 하니까 그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유모가 필요합니까? 아, 이게 무슨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읽으니까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읽지만 이게 뭐 드라마를 꾸민다고 왜 꾸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또 이 요게벳을 또 공주에게 소개를 하고 공주가 그러면 저절 먹이라. 그래가지고 지 자식을 돈 받고 저절 먹이는 어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삭스를 받고 저절 먹여서 보통 3살 때까지도 저절 먹이니까 저절 뗀 후에 왕궁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또 아이를 기르면서 얼마나 그 어머니가 이제 곧 헤어질 텐데 마치 우리가 사무엘을 저절 떼고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아이를 기르지 않았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이걸 기획해서 순차에 맞게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마치 이빨이 척척 맞아 들어가듯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가서 데려오라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저절 먹이라고 그렇게 해서 삭스를 받고 저절 먹입니다. 자,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스라는 말이 이게 그 애굽말로 물에서 건져내다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 바로의 딸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아이 이름을 물에서 건져냄이라고 하는 모세로 불렀지만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낼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냐는 것이죠. 결국 이 아이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만이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까닭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세상에서 건져내는 소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건져내는 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이름 중에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나 뭐 시사는 뭐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자만이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어떤 그런 고통의 신각이 있었다면 그런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역경들이 있었다면 그런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이긴 자만이 또다시 그런 고통과 역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갈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의 고난을 해석해주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각자만의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처란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씻은 듯이 그 상처가 아물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셔서 동일한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상처 하나 치유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후의 인생이란 건져내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누군가를 돕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그 많은 탤런트를 주셨겠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십니까? 그걸 가지고 혼자 잘 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도 보십시오. 돈 벌 수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뭐 돈 버는 은사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 은사로 돈 벌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권력을 쥐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권력으로 자기 무슨 가까운 사람들 챙겨주고 자기 집안 사람들 무슨 뒷봐주고 그거 하라고 권력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이 아들처럼 입양하게 되는 이 모세란 왕궁에서 그 최고의 교육, 모든 사교육을 다 받으면서 애굽의 무슨 교육이란 교육, 훈련이라는 훈련, 무예라는 무예는 다 습력하게 되지만 그게 나중에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교육이 되고 그게 훈련이 될 줄 그 자신인들 알았겠으며 정작 모세를 건져낸 그 공주는 알았겠으며 도대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이 딸을 어떻게 할지 순간적으로라도 화가 났을 그 아버지는 또 알았겠냐는 것이죠. 누구도 모르는 인생의 이 기묘한 조합,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우리 인생에 이 교회에 주신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냥 그것들이 좋지 잘못하면 사람의 입을 거쳐 나가면 자랑이 될까 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할 뿐이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이 교회가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게 뭐 전부 여자들이라는 이름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시프라, 부아, 하셉수트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공주, 그 다음에 지금 그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 누이 미리암,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 이 모든 모세라는 한 지도자가 태어나서 그리고 건짐을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구의 손길들이 다 거쳐가냐는 것이죠. 전부 여자의 손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성을 지으신 목적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지만은 그 돕는 배필의 이름이 하와라는 이 에제르라는 그런 손길로 이름을 지어주신 까닭이 어디서나 곳곳에 숨어있는 이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풀어가는데 어떤 손길들이 필요하다고요? 여인들의 손길들이 다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오는 여인들도 결국 그 여인들만이 무덤을 지켰고 첫 증인이 되었듯이, 제가 뭐 여자들 잘 들으라고 기분 좋게 지금 아침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뭐 비 맞추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여성을 주셨냐, 왜 남성들만의 세상으로 만들지 않고 이 여성들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냐,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 민족적 지도자가 전부 곳곳에 숨겨진 손길처럼 여인들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조산원들의 이 정말 도움과,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그 어머니와 누이의 지혜, 그 미리암이 한 열서너 살 된, 열두 세 살 된 아이가 무슨 그런 지혜가 있다고 어머니가 갈대상자 버리라면 버리고 말지 곰곰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서 이걸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고난들의 일들이죠. 이 애굽 땅에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 중에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인들 편하며 공주인들 편하며 무슨 왕자인들 편하겠습니까? 평민인들 편하고 귀족인들 편하겠습니까? 누구도 편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오직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만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고, 평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그래야 무슨 일이 있건 우리가 로마서의 고백대로,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젊은 나이에 죽건, 내가 무슨 늙은 나이에 무슨 고생을 하고 있건, 어떤 일이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이 온 우주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손길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내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되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여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로부터 조금 떨어져 나오는 일이에요. 조금 더 위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인생을 살지만은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핍박받는 저런 중국의 지하교회나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시대를 지나왔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오늘도 무슨 뭐 또 선거 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란과 소동 속에 살아가지만 인간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긋지긋하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궁극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맡겨드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욕심껏 살아갑니다.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또 죽은 아이가 생각나서 정말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어머니가 있고, 또 그걸 지켜보는 누이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의 자녀를 품에 안고 삭슬 받고 저절 먹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림, 어쩌면 정말 희화화된 이 인생의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깊고 넓고 심오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아모리 땅에 악이 관영하기 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살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요셉을 통해서 70가족들이 그렇게 이 땅에 들어왔다가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다 해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선하십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간들이 악한 동기로, 악의로, 그리고 그 짧은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통해서 관통하는 주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인내심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각자는 각자의 의도대로, 뜻대로, 그 악한 생각대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섭리를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주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그러나 우리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명의 사람, 소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